18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8장 5절이 18장 전체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지혜란 무엇인가.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이걸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지혜로웠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 중심이 생명다운 생명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의 모습 기억나시죠? 자신에게 지켜진 자리,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자기가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은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것이고 소금도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삶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맡기신 자리, 그것을 말씀의 논리로 살아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17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삶, 지혜로운 삶, 그죠? 지난 시간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삶보다 세상을 이기고 내일을 보장받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 정리해 보았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로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무엇이 되면 계산이 심플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택으로 인해 내 주머니를 불릴 것인가? 이 선택으로 인해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해 할 건가? 이게 기준만 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논리로 걸어가느냐, 세상의 논리로 걸어가느냐, 이게 지혜로운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선택을 한들 성공할 테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한들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선택이죠. 그건 당연히 말씀의 논리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18장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6절에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고백, 여인들의 노래가 이 지혜 없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한 인생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없고 신앙 없는 인생들의 말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제가 왜 철이 없다라고 표현한 건 좀 이따 설명하고 신앙이 없다고 설명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분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가 누구라고 보는 거죠? 다윗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봤다면 가장 먼저 사울과 다윗을 찬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를 돌려야 했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철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다못해 승리의 주역을 높인다 칩시다. 그런데 함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노래해야죠. 굳이 사울을 자극하는 노래를 할 이유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철없고 신앙 없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살지 못했다면 긴 세월 우리 또한 이 여인들처럼 다윗을 사람을 주목했을 테고 사람을 주목하는 한 우리도 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이 모양이지? 혹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의 결과로 우리의 말로 인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또한 고통 속에 빠뜨린 적은 없었겠습니까? 가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밤에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눕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때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했던 말로 했던 행동들로 인해 누군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 것들이 떠오를 때 다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미련한 여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반응은 달랐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반응도 이스라엘 여인들의 수준과 같았다라는 거죠. 사울도 지혜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죠? 사울 또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18장이 주제가 뭐라고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지혜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리석은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본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사울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힘있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성경이 18장이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한쪽은 성령이 임했다, 한쪽은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려지고 있고요, 악신이 힘있게 역사해서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의 삶은 자기께로 사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대조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18장은 이렇게 대조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럼 지혜가 다운로드 되는 거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영원히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인정합시다. 그랬더니 시바 여왕부터 시작해서 온 중근동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세상을 꾸며가려고 만나려고 줄을 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가 결정하는 결정보다 더 똑똑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전도서와 같은 삶의 결과는 없었어야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한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만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 18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 혹은 우매한 삶이 되느냐에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노래가 끝났을 때 사울이 누구와 동행하는가를 보고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세 번역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세 번역에 미친 듯이 소리쳤다. 여러분, 그 사울의 이야기는요, 올해 수천 년 전에 한 인생의 개인적인 정신적 상태나 행동을 그려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과 우리를 동일시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훨씤 닮아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실은 우리 삶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친 듯이 소리쳐본 적 없으십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본 적 없으십니까? 창을 들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시도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고 창이 되고 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보는 그대로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악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성경의 표현은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이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도 인격이고 악신도 인격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인격은요, 엑스터시로 사로잡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원칙과 법칙은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몰살시켜서 사로잡아서 그 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잠시 잠깐 일어나는 건 있어도 그건 성경에서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져 있다라고 됐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그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고, 사울이 선택한 거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었다면 이 여인들이 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건강하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백성들이 나는 천명을 이길 수 있는 장수고 다윗은 만명을 이길 수 있는 장수다. 여러분, 세상에 임명권자가 모든 걸 다 잘해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관인데요. 아니, 혹은 무관이라 할지라도 자기 밑에 군대의 장수가 그 무예가 더 뛰어나면, 아, 내가 임명한 장군이 나보다 더 유명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기쁜 일 아닙니까? 나는 왕으로서 리더십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휘하의 장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이 시간 이후부터 저 사람이 내 나라를 빼앗는 일 외에 뭘 더 하겠느냐 하고 내 라이벌로 보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면 여기 근거가 어디가 되죠? 왕자를 얻고 난 이후부터 사울왕은 왕자보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왕자를 더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1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은 이걸 기억한 겁니다. 말씀을 기억한 거죠. 국민으로부터 다윗이 칭송을 받는 순간, 아, 이 자가 그 자구나. 지난 시간 요나단이 한 말을 통해서 아버지도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내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내 내일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에게 가장 큰 잘못이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옷을 입을 때 단추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열심으로 끼워도 남 보기에는 우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이 자기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인생은 추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18장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자기 딸하고 잠자는 사위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 자기 사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모집하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귀신을 부른다는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왕자만 지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의 영적 둔감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안식일 되면 예배 드리고 제사 참여하고 기도했으니까요. 이게 표가 안 나는 겁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10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도 속고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속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의 행위가 얼마나 추했겠습니까? 역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문제에 함몰되고 있다라면요, 지금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직책이 내 가정이든 내 기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 그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한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바른 직장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재주로 하려고 하면 남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뒤틀려진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배관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추한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해봤는데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윗한테 가잖아요. 그죠? 고스란히 다윗에게 다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의 소용돌이로 그가 몰려들어갑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긴 시간판 위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아무리 해꾸지를 당해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기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으로 귀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깨가 사울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씀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기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한 번 생각한 게 아닐 테죠. 시기심으로 가득한 생각이 생각을 더할수록 오해가 깊어져 가죠. 아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자리밖에 없겠네. 저놈이 내 인기를 빼앗아가서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 들겠군.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벌써 내게서 등을 돌렸고 내 측근 중에서는 다윗과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놈인가 저놈인가 누가 나를 먼저 독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을 없애면 돼. 저놈만 없어지면 백성들이 다시 나를 좋아할 거야. 실제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울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시나리오를 쓰고 살아요. 시기와 질투는 분노로 이어지고 더 이상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에게 11절에 어떻게 행합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사울 쪽에다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계속 17장 18장을 보면서 대부분 다윗 쪽에다 우리를 적용해 보잖아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기나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성경은요 시기나 질투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이 삶을 불태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기나 질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시기나 질투가 언제 극도로 달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은 나던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시기나 질투를 언제 가장 심하게 느꼈는가 한참 이제 기도하면서 좀 돌아봤는데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이제 지금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한테는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교육자들이 축구를 하는데 한참 이제 몇 년을 같이 했거든요. 8년, 9년 하다가 축구복을 새로 맞추게 돼서 딱 왔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팀에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교만이죠. 근데 누가 제가 입고 싶은 번호를 덥석 잡아서 입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 번호를 입어야 되지? 아니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는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집에 가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구나. 순간순간 자기애에 빠지고 내 안에 함몰되면 내 생각이 유치하기 그지 없을 수 있구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걸 그대로 두면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쓰레기를 한번 쌓아놓고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버리면요, 계속 쓰레기가 쌓여가고 거기 진화 벌레가 모여듭니다. 그건 누구나 경험해봤을 겁니다. 우리 삶에 매일 쓰레기가 나옵니다. 집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에서, 우리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날마다 일어나거든요. 매일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교만이고 매일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시기이고 질투거든요. 먼지처럼 내리는 죄악의 이 비를 회개로 쓸어내지 않으면 그게 견고해지고 굳어진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꾸어 말하면 쓰레기가 썩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가질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본능이 그런데. 그런데 그 감정들을 회개함으로 치워버리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썩고 부패하면 악한 영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이게 병으로 인생의 자리를 잡아가면요, 결국 마귀가 우리 인격 안으로 파고드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주는 꼴이라는 걸 성경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예배소서 4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인데,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아시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뭐 때문이죠? 단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악인이 우리 삶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악한 영은 인격체거든요. 성령도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요, 시기심과 분노를 그대로 놓아둔 삶은 사단과 동행하는 삶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며 사는 삶이 누구냐에 의해서 그 인생은 그 영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행하며 사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뭐 굉장히 추상적이진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드리고 도와달라고 대화로 시작하는 그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의 열매로 귀결이 됩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막 똑똑해져서 이게 아닙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죠. 반대로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걸어가면 마귀의 영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더럽고 추한 인격과 닮아가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 왜 무속에서 빙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걸 굉장히 여러분 엑스터시로만 생각하시는데 한자도 굉장히 잘 파자를 해놨어요. 저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구나. 빙자라는 말이 기댈 빙이거든요. 의자도 의지할 의예요. 그러니까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도 주권이 그쪽에 있지 않고 내한테 있다라는 거죠.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라는 건 아름다운 표현이고 성령과 동행한다 할 때 쓴 거 마귀와 동행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중독됐다라고 하죠. 빙의는 그러면요. 중독되면 그것에 담잖아요. 마귀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준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결국 사람이 중독되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갑니다. 미움에 중독되면 죽이려고 듭니다. 왜 저 사람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저건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아와 의지를 잃어버린 일이죠.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때문이죠? 사단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은 자아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울은 시기와 분노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단지 시기와 분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제가 아까 우리 감정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날 그 시기와 분노의 감정을 청소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삶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미움,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오래전 사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거든요. 누가 나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적인 비교를 당하거나 또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그게 신앙인 나온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내 존재, 내 역할, 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해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야죠. 그래야 내한테 맡겨진 역할과 사명 이것들을 그 속에서 확인해야지만 섭섭할 게 없잖아요. 안 그러면 왜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까? 왜 하나님 저는 금그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뭐라고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때가 바뀌어서 새 시대가 온 겁니다. 새 인물이 세워질 때가 온 겁니다. 사울은 자기 시대가 간 걸 기억하고 만약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사건을 달려봤을 테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자리에 연연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서운하게 들었던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우매한 삶을 사느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다윗 시각에서 보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다윗과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던 저게 옛날에 뭐 지존파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짓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짓을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충실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다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우리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떤 말이 서운하게 들리십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만 보는 거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를 도저히 못 들어하는 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발전하죠.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자기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기도 시간 아닙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시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은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출석도 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기가 많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잘난 사람이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앞에 교회의 예를 들면 좀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제가 한참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말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말씀을 아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난 항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강화로 말씀을 수십 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만과 여러 가지 자기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 볼 때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너보다 더 잘 아는 나를 더 잘 되게 해야 되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더 잘 되게 하고 나는 더 못 되게 한다. 하나님 나를 왜 못 되게 하시는가? 이런 불평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 복잡한 감정들이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발생합니까? 자기에게 빠져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기 때문이죠. 제가 이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잘되게 하셨다면요,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군가를 잘되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군가 밑에 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 영광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건 이 자리에 있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자 하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몫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일은 아니거든요. 아, 어떤 사람이 명성을 얻구나, 그럼 그의 몫이구나, 나는 내 몫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각이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말씀 좀 듣는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래 해봤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항복시키는 대로 가게 하지 않고 강화시키는 대로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오랜 시간 만나오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칩시다. 제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 정지훈 너 참 많이 죽었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진 거 말고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죄를 못 지어서 안 짓고 있는 그런 거 말고, 돈이 없어져서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한 모습 말고요. 말씀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요, 남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결국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그것이 청소가 되지 않고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든 악한 곳에 사단이 둥지를 틀고 그와 동행하다 보니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황폐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보장받고 내일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밑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은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항복하는 것. 그것이 꼭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그죠? 아, 야복에서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걸 또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거듭하며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연말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혜로운 삶으로 이 한 해를 매듭 지으시는 신앱과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말로 상합니까? 상한 마음이나 시기나 질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와 미움, 상한 마음을 해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게 내 안에 썩어져서 악한 영이 우물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를 위한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박수 받고 칭송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달라.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주일날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신다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 그때 그 믿음의 용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용사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들의 집합체인 이 한 해가 말씀 안에서 매듭지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용사로 행하고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 다시 들어가고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안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 위해 이곳에 모여 다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신 한 해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